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홀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짝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는 여러분들이 읽고 짝수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잠수치 말며 아마는 수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행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떼어 먹고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일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종교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고 진리의 그런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악한 것을 보면서 그 악에게 져서 그 악과 한편이 되어서 그리고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바른 길을, 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개혁을 했던 거죠. 그들의 개혁 정신이 네 가지가 있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만인 제사장. 만인이란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인.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만인. 모든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드리고, 옛날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중간에 제사장이 끼어가지고 중보를 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이런 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단지 인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각자 각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개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 개혁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피 속에 그대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 그런 개혁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은 많은 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그레데 섬의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적어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개혁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전부 여섯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또 맞으면 뭐가 나오죠?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종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여섯 개의 이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사역 직분에 있어서 지도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도이기도 하고 또 연령별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성별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으로 봐서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일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성도로서 젊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로서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나 이 바울의 말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늙은 남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1절부터 10절에서 각각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는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냐?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물론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에게 요구되는 뭐라고 써있죠? 예, 품성이라 했는데 여기 품행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품행. 성도에게 요구되는 품은 성품이에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행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품, 인격은 어떤 거고 그들이 어떤 행위,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여섯 종류의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디도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도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맡은 일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예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될 사명을 갖는 감독이자 장로입니다. 이 디도는. 그러면 디도에게 하는 말은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장로나 감독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들을 말한 교회 소위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고 어떤 행동으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장 1절하고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디도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디도야,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 너는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했죠? 쉬데라 그래요. 쉬데. 쉬. 네. 쉬는 너는 이 말이에요. 데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도대체 왜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오직 너는 그러나 넌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말 직전에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뭔가 나쁜 얘기가 있었어요. 쉽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지도자인 참 교사인 디도가 전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나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짓 교사들이 뭘 했을까요? 바로 직전의 말씀이 1장 16절의 말씀인데 거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들이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부인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하죠.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증한 사람들이다.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모든 선한 일을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너는 참 교사인 디도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말을 다 보면 이 목회 서신에서는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 말을 다섯 번 얘기라고 했어요. 왜 다섯 번씩이나 이런 단어를 쓰느냐 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는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꼭 좋은 목사 장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 섬과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초기 시대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에도 가짜들이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목사들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참 교사로서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해요. 참 이 교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과 합한 것이라는 게 나와요. 바른 교훈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란 뭐냐면 바르다 이 말은 아주 건강하다, 건전하다, 썩거나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전한 이걸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일에서 보면 한 세 번 정도 이 바른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어 감히 다가오진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도저히 제자들 열둘이 아주 무섭게 우리 뭐 이 집사님들처럼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 옷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옷을 만지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럼 누가 나에게 옷을 만졌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어라. 그럴 때 바로 이 건강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말은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요한복음 또 5장에 나오는 얘기. 38년 동안 성전에서 앉은뱅이로 앉아가지고 지나서 구걸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냐.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데 근데 못 뛰어들죠. 근데 그 사람을 역시 예수님이 고쳤을 때 예수님이 고치면서 했던 말이 건강해지라는 것이 건강해졌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앉으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죠. 그런데 누가 기도하러 가죠? 예, 요한하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성전에 앉아서 복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줄 것이 있다.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를 권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어나서 벌떡 들고 건강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쓰여진 말이 바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진짜 쓸데없고 엉터리 같은 이런 교훈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의 가르침을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듣고 아주 유익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을 하는데 바른 교훈과 일치가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이건 뭐냐, 바른 교훈은 말씀과 가르침이지만 합한 것은 행위예요.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고 바른 교훈에 일치되는 삶이 어떤 건가를 가르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도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디도, 너는 뭐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어. 네가 지금 해야 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디도 너에게 맡겨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다는 건 막 떠들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나 장로나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성도들에게 성가대 밥 사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주 임무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장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과연 디도에게는 이 바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바른 교훈 합한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교훈에 대해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말만 떠들고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거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은 그 너무 아름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에서 네 자신이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모범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은 행동이에요. 여기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친 대로 자기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바로 사도로부터 배웠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가르치고는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본을 보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사에. 뭐 어떤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또는 목사, 장로로서 해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의 목사고 장로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네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가능한가? 바울 사도는 교회의 편지를 할 때 또 자기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이 동역자들에게 말할 때 꼭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더러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왜 자신을 본받아야 되냐면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는 듣고 가르침대로 가르쳤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본받은 자였으니까 그걸 너희들도 그대로 본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너희도 형제 너희는 함께 모두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함께 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나 본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라. 이런 말을 빌립보 3장 17절에 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참이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하고 듣기만 합니다.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TV가 없을 때는 라디오로 듣기만 해요. 그럼 라디오로 막 말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소리만 듣고 이래요. 그 당시에 축구 중계를 이렇게 보면 차범근 선수가 가서 골을 넣었다 그러는데 뭐 달려갑니다. 그런데 차범근이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뭐 달려간다는데 막 손살같이 막 생생 달려간다는데 자기는 100m 30초에 뛰는 사람이라면 자기 정도로 달린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옳아야 되지만 그 가르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말로 가르치는 건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사실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세워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이 제일 중요하죠. 바른 교훈이 없는 행동은 의미가 없잖아요. 바른 교훈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바른 교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본을 받으라고 했어요. 본을 보여주라. 목사,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엄청난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순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어긴 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본을 보였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습니다. 바울,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요한에 대해서도 물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바울, 베드로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들의 이 땅에서 삶이 어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들이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편지로 썼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큰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하고 있고 그레데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본을 보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네 자신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또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죽어가지고 없는 그러한 본이 있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본이 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집사님에게 혹시 본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권사님께 여러분 본이 됩니까?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우리가 듣고 해야 되지만 또한 자신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디도는 지금 그런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레데 이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는 항상 거짓말쟁이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악한 짐승 같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자기 배만 알고 있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에서 뭐 일하고 직업을 갖고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다가 교회로 옮겨왔어요. 그래도 교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갑자기 교회로 오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각자 자신을 한 2초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 오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항상 거짓말 툭툭 잘 던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악한 짐승까지 좀 강포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배 챙기기만 하고 뭐 이기적이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행동 방자하고 막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해서 하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잘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막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신이 그 바른 교훈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바울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절 끝에 보면 본을 보여서, 본을 보이라고 하는데 본을 보이는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교훈에 불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디도가 그게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교훈에 부패치 아니하면, 이 교훈이란 말이 뭐냐면 이 원어에서 보면 네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가르침에 있어서 네가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는 건 부패하지 말라. 네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른 교훈을 네가 지금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너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하지 아니, 교훈을 하는데, 교훈을 가르치는데, 교훈을 하는데 부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좀 순수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순수하지 않고 부패하거나 잘못된 그런 것으로 교훈을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뜨거운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순수해야 된다. 가르침에 이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그 동기가, 이유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듣는 사람들의 환심과 기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은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술 취했구나. 그런데 우리 새벽에 술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 일찍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로 보냈는데, 그의 아들이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가지고 그를 일으켜서 부활을 시키고 지금은 내 곁에서 왕으로 삼았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찔려버렸어. 바른 교훈은요, 듣는 사람으로 아 기분 좋아요, 아우 해피해, 오늘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찔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요. 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얻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 앞에 옳아요? 이런 얘기하면 찔려야지. 아, 듣기 싫어 죽겠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은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불쾌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바른 교훈을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의 동기가 순전하고 순수하면은 우리에게 충격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말씀, 그래서 환심 살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설교 잘한다? 자신의 어떤 지식이 뛰어난 것을 막 알려보고 싶다? 자신의 말재주 아주 돌아다니죠. 그런 분들, 어디 가서 뭐 행동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분 설교들은 막 너무 어려운 말 막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도 못 하는 신학적인 얘기하는 분들. 그런 자랑의 장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부패치 아니한 것이라는, 바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너의 생계수단을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큰 차례를 그걸로 지금 돈 버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도 이러면 듣기 좋으니까 강사님 오세요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르침에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교훈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에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부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경건함. 교훈의 경건함.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진지해야 된다. 아주 진지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데 장난삼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말해요. 부패치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는 동기를 이야기했다면 이 경건함은 말씀을 전하는 태도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까지 바울사도는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디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레대 교회 성도들이 앉았는데 아까 어떤 사람이 항상 거짓말쟁이고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서 이게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뭔가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디도는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느냐? 장난삼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웃기면서 뭐 이런 코미디언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함을 아주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전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장난삼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경건함을 교훈의 경건함을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디도서 혹시 안 읽어보시는 분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성경에 바울 선생이 쓸데없이 디도한테 엉뚱한 걸 써놨구만. 그때는 옛날이라서 교회 목사님 하면 대단하게 좀 됐을지 모르는데 요새는 뭐 그렇나? 그러니까 재미난 게 테레비도 얼마나 많고 지금 축구 어떻게 됐지 오늘? 이병택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토트넘 어떻게 됐어요? 뭐 재미난 게 너무 많잖아요. 연속 드라마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놀러 갈 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뭐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진지하게 하면은 요새 인생 진지한 거 싫어합니다. 좀 목사님도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개그맨처럼도 되고 또는 아나운서처럼도 되고 또는 어떤 연기파처럼 돼서 여러분 이러면서 막 감동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진지함, 바로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이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경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울은 야,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경건함, 위엄을 가지시고 신중함,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다 알잖아요. 바른 말. 제발 내용이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거. 제일 처음에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태도가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바른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1장 6절에 나오는데 장로나 감독이 되는 사람의 자격 중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른 말 중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똑같은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틀렸어요. 서로가 달라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자격, 이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8절에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라는 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뭐냐면, 바른 말을 하는데 법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럼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좀 괜찮다, 좀 보태도 되고 조금 빼도 되고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어떤 거는 제가 어제 한국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잘 알려지고 인기 좋은 분인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으로는 제가 30년 목회하는 중에 처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하고 읽으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책을 다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이 설교하기에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뜻을 모르면 읽기라도 하고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이 기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네가 바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첫 번째 네 동기가 순수해야 돼. 그거 하면서 너 괜히 돈벌이 하거나 네 인기 끌거나 이래서는 안 돼. 두 번째, 너의 태도가 문제야. 말할 때 그냥 재미있게 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신중하고 경건해야 돼. 그리고 말을 할 때 너는 아무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거고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티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왜 그래야 될까? 왜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말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바른 말만 딱딱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른 말이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그런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어떻게 하였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왜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그들은 사탕 발림에 좋은 말, 즐거운 말, 재미난 말, 신바람 나는 말, 유익한 말 막 이런 것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한 말이 부끄러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악하다. 저놈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나쁜 소리 하고 있어.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참 엄청난 얘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나 목사가 장로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 목사 웃겨.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는 목사야.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저 사람, 그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감히 아, 저 틀렸어, 나빠요 이런 말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디도야, 네가 바른 말을 해서 너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자신을 악하다고 말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디도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라는 말을 써요. 이 우리 안에는 바울도 들어가요. 디도 자신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그대들 교회의 모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들이라는 말은 기독교 공동체를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잘못된 이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말이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게, 전달하는 태도가 옳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만약 팔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의 모습으로 되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가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바로 본을 보여서 가르침에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종들 때문에, 그런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악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는 참 목사인가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있느냐? 바른 교훈을 정말 듣고 계시는가? 또 바른 교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가? 그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혹시 안 그렇다면 그 목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도 받고 다른 바른 교훈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계세요. 뭘, 우리를 뭘로 자라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건강으로 매일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근데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회개를 하고 아까 거룩하게 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읽었을 때 거룩하게 성화 거룩하게 됨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에게 전해주는 정말 날카롭고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어쩌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교훈 말씀에 합한 것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